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니까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신방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종종 어떤 분들이 좀 신앙의 회의감에 지금 쌓여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이제 나눠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삶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막 있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극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함께 더 기도해보기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보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한켠에서는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에 쌓여서 정말 신앙생활이 잘하고 싶지만 지금 그런 부대낌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은 막 응답되어지고 어떤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우리 삶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런 고난들 찾아옵니다. 기도하지만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모두가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디모데인데요. 이 디모데에게 이 스승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정말 유언과 같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긴 편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순교의 시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로마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로마의 군병들에 끌려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친구가, 나의 자녀가 그렇게 산채로 화형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자밥으로 던져집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디모데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게 외부적인 위협이라면 이 내부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좀 신앙적인 갈등, 또 신앙적인 회의감, 낙심이 찾아옵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혔지 않냐?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로마 군대들에게 끌려가지 않냐?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이 복음이 정말 능력 있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떠나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 로마의 핍박, 이 고난이 찾아오고 안으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잘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연소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파도처럼 밀려오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파도를 넘겨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더 세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세게 기도하는데 안에 서운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기도하긴 하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책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그래.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봐. 더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의감 속에 어차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 나의 방법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에 우리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디모데에게 강해야 된다, 강해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잘 추스르고 그의 연소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다 이렇게 보여줘야죠. 강해지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강함이란 강해진다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아, 저는 조금 소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더 강해져야죠. 담대해져야죠. 돌파해야죠. 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점점점 그래야 되는지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몸이 잘 작동하진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잘 작동하진 않아요. 용기가 바로 생기진 않아요. 갑자기 없던 카리스마가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강하라라는 이 권면을 하면서 이 문법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강하고라고 써있는 단어는 엔디나무라는 원어입니다. 엔디나무라는 원어는 무엇이냐면 디나무가 강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수동태로. 뭐냐면 이 능동태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내가 갖추고 내가 성장해서 내가 튼튼해져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고 수동태는 내가 아니라 강함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강함을 입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 얼른 너 약하니까 얼른 강해져야지 훈련해야지가 아니라 강함을 당해야 된다. 강함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일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다 보니까 가끔씩 이 북한의 도발, 이 긴장상태가 막 뉴스에 보도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뉴스가 나오면 슈퍼로 달려갑니다. 라면을 사야 돼요. 라면을 사요. 라면을 한 박스씩 이렇게 사야 됩니다. 안 그러셨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긴장 상태가 조금 지나면 풀어져요. 그러면 이제 정말 행복한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그때 잘 몰랐는데 어머니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밥을 안 차려주고 라면을 끓여주면 되니까. 그러한 긴장 상태, 이 남북의 대치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미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해변 근처 쓱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방력이 쓱 올라가요. 이 항공모함이 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근처, 동맹국 근처에 오는 것으로 우리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거죠. 놀이터에서 싸움이 일어났으면 친구랑 다퉜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아 불러와야 돼요. 형아 데려오면 됩니다. 내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막 이 격투기를 훈련하고 했습니까? 아니죠. 형아를 데려오면 돼요. 너 형 몇 살이야? 하면 돼요. 그 형의 강함이 내 곁에 머물 때 나도 덩달아서 강해지는 거죠. 이 강하라라는 것이 수동태로 강함을 입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다뤄주시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강하라 강하라 강해져야 된다라는 이 본문을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해하셨습니까? 힘의 원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입는 겁니다. 여기에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강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내가 조금 더 강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재력과 권능과 권세와 지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이 거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정말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강해지기 위해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함을 입는 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내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짧게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때요, 20대 이 초중반 때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3년간 떠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건강했던 그 친구가, 20대 초반의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고 아주 허망하게 건강했던 그 친구가 군을 입대해서 나중에 시신으로 돌아온 거죠. 어떻게 누가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는 그 이유. 20대 초반인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그 사실마저도 받아들이기가 버거운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항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침묵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높였는데 돌아온 답은 없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죠.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교회를 나와도 너무 괴로워서 정말 앉아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저에게 다행히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계속 제가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겼어요.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진짜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막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아마도 제가 마음이 조금씩 그 친구들의 섬기 때문에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 나올 때마다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련회가 다가오니까 친구들이 같이 가자요. 싫다고 했죠. 그리고 친구들이 수련회를 내주겠다. 뭐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수련회를 내주겠다. 몸만 와라 막 그러는 거예요. 몸만 가면 안 되거든요. 속옷도 좀 챙겨야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생각인지 너 몸만 오면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감사하기도 하는 한편 좀 괴로운 거죠. 내가 너무 교회를 확실하게 떠나야 되는데 이 발을 담그고 있구나. 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좀 디딜을 삼았습니다. 그래 친구들한테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 하니, 수련회를 가자고 하니 여기 이 수련회를 내가 참가해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이제 정말 교회 끊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디데이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때도 아니면 이제 절대 하나님 볼 일 없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수련회를 마지못해 가는 척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을 이렇게 3박 4일의 기간을 보냈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왔으니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저녁 집회날, 이 청년 시기 때 이렇게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저녁 때, 저녁 집회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거의 바로급의 강박함이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은혜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저였던 거죠. 제가 바로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거 수련회 끝나면 교회 떠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마지막 저녁 집회 때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마음이 냉랭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제 집에 가지? 이 생각만 나와요. 청년부 수련회는요, 요즘엔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닐 때는 마지막 저녁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정말 기쁨의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차놀이를 해요. 기차놀이 아세요? 이게 어깨에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차를 만들어서 다니는 건데, 저는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 굉장히 미워져요. 그 미운 사람들이 지금 기차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싫은 게 있어요. 제 어깨를 잡아요. 막 잡고 막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쳤습니다. 이렇게 저리 가라고 쳤습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누리는데, 그 기쁨의 찬양을 누리는데 저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냉랭하고 저는 이 시궁창에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차놀이 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불러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 기차놀이 하는 친구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이 청년부가 뼈대 있는 청년부예요. 수련에 참가한 청년들이 은혜 많이 받으라고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 집회는 이 하객진이라는 하나에 삥 둘러서 그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해요. 저는 그 기차놀이 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피해서 이 강당의 사이드 쪽으로 갔는데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따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님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진퇴양에 빠진 거죠. 내가 강당 가운데로 오면 기차놀이 해야 돼요. 안 하고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이드로 빠지면 그 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진퇴양난.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마지막 저녁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수련회는 3박 4일 간다면 마지막 그 날, 복귀하는 날은 그냥 짐 싸고 오는 거예요. 아침 먹고 짐 싸고 오는 거예요. 폐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짐 싸고 오는 거지 일정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보통은 그렇게 막 마지막 이렇게 저녁 집회를 길게 하면 다음 날 아침 새벽 기도는 빼줄 법도 한데,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뼈대에 있는 분이셔서 해야 된다고 제 착실하게 나가서 앉았습니다. 아침 경건을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처럼 짧은 메시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메시지와 한 30분 정도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뚱하니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개인 기도 틀어주는데, 그거는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 거니까 자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내려가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보내라고 하면서 내려가셨어요. 뚱하니 앉아있다가 그 질문을 들으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온다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 쌓인 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온다고?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3년간 침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온다고? 그럼 뭐라고 말하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바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기도 다 들어줘야 되면 바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래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짧게 계시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마디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고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이 청소년기 때, 이 청소년기 때 이 사춘기를 보낼 때 마음처럼 진짜 이 부모 마음을 헤집어 놓고 싶은 마음, 그 못된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플까? 왜냐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 좀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정말 왜 그랬어요? 내 친구 왜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정말 하나님께 쏟아붓고 싶은 거죠. 어떤 원망의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고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약해. 더 센 걸로 해야 돼. 더 하나님 눈에 피눈물 나오게 내가 말해야 돼. 이런 심보로 말이죠.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하다가 저도 모르는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거 아니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거 아니야. 그러다가 진짜 내면에 있었던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도 사실 주님을 사랑해요. 이 말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센 말을 해서 하나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할까 고르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게 저 하나님과의 내밀한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을 냉랭했던 기계니까 성경도 잘 안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생각하는 그 3년간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게 그게 눈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내가 원망의 말을 할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억지로라고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 밖에 서서 말이죠. 감히 제가 그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 친구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질문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고 나는 친구인데 어찌 제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만남이, 그 내밀한 만남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승리도 잠시 그가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왜 그가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게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위를 쪼갤 만큼의 권능이 행사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지 봤는데 없어요. 천지가 진동하는 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불이 임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세미한 소리로 만났어요. 내밀한 교제는 이런 겁니다. 부부가 침실에서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관계에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 그 대화입니다. 그게 내밀한 교제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람을 찾아가고 지진을 찾아가고 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내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해요. 그 내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강함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갑옷을 더 입어야지 강해지는데 갑옷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표현이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그릇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 가치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보배가 정말 보배로운 것은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할 때예요. 이 질그릇은 토기그릇입니다. 쉽게 깨집니다. 쉽게 금이 갑니다.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일회용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거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갑옷을 벗는 것,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자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다락방 자랑을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다락방이. 배가 아프게 너무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언제부터 이 다락방 하셨어요? 했더니 2년 전이래요. 2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락방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듣다가 담임 목사님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락방을 신청했대요. 다락방을 신청한 게 순종입니다 라고, 뭐 몇 번 나가겠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뭐 한 번, 두 번, 나 바쁘니까 뭐 몇 번 나가다가 말겠지, 일단은 신청했으니까 순종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신청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나가고서 쭉 나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매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매주 나가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락방이 너무 진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다니 깜짝 놀라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첫날에는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봤대, 듣고만 왔대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언제부터 그럼 집사님도 그렇게 속 얘기를 마음껏 하셨어요?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을 다 오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을 너무 기다려져요. 갑옷을 벗는 거죠. 사실 남자 성도님들에게 이게 제일 힘듭니다. 다락방 안 가는 이유가 혹 이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내 얘기를 하려니까, 내 속 얘기를 하라니까 얼마나 싫어요. 그냥 가벼운 얘기, 뭐 사회 돌아가는 얘기, 경제 얘기,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남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내 얘기를 하라니까 너무 이게 힘이 드는 거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해? 그렇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내 약함을 마음껏 드러내고 내가 완전 무장해제가 돼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털어놔도 내 약함을 드러내도 그것이 나의 흠으로 돌아오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어디에도 정말 설사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 털어놓고 정말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면 인정할 때 내 안에 비로소 보배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해지기 위해서 세 번째,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강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수동태로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문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하라라는 이 말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강하냐? 증명해봐! 라고 과거형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 너도 강해질 수 있어!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오늘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을 입어라. 그것이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20대 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때 그 만남 이후로 저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함을 한번 입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직하게 내 약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처음 이렇게 전달받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제가 다른 사역을 위해서 답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회를 벗어나서 답사를 한다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기분 좋게 그 길을 떠났는데 그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를 먹고 있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이번 여름에 주일 강단을 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마쳤고 목사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고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신 거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소심한 성격이에요. 막 어려움과 막 위험, 막 이런 도전 과제들이 생기면 막 전투력이 생성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막 잘 돌파해야지, 잘 수행해야지,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야지, 변화시켜야지 라고 하지 않고 어디 도망갈 데 없나? 저는 좀 이렇게 위축되고 좀 무섭고 그런 성격인 거죠. 회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 설교마저도 내 힘으로, 내 힘의 원천으로 하려고 하니 버겁고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제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전날 토요일날 율동공원 돌면서 설교 정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회개 기도만 나온다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그 조언을 받아서 율동공원을 가지 않고 설교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고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꺼내서 봤습니다.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처음에 이렇게 번역돼서 소개될 때는 설교자와 기도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설교자에 대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 설교의 능력은 설교문이 아니라 설교자 그 자신에게 나온다. 그래서 설교는 기도하는 설교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회개기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책을 보면서 어찌나 회개기도가 되는지, 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역마저도 내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과 내 힘의 원천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고 그렇게 내 힘으로 하다가 제풀에 꺾이는 모습을 제 자신을 또 보게 된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정말 그 확신과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고 그 능력을 구했어야 되는데도 말이죠.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그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집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좀 빨리 받으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나에게 생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친구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빈털터리가 됩니다. 금방 무너져서 낙심하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게 우린 거죠. 그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총으로 써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옷을 입혀줍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데 잔치자리로 데려갑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강함,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놓칩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는 그 힘의 원천이 없지만 나에게 그 힘의 원천을 불어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며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그 내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아낌없는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겨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너지는 주님의 모든 실수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실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신 우리 주 하나님, 너희의 심을 제거 그 신대만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시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과의 내밀한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우리 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간 되시고 진리 사모님 되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와 맞추님께 기도로 관계하며 나아가시오.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나를 의지하였다면 나의 눈물을 감당시다. 나의 지혜가 무슨 것이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받으신 권력과 상상이여 어떤 때쯤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강함을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힘의 원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한날이 붙들며 나아가시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과의 말씀이 원하는 이 백성 가운데에 찬송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그 영광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죄인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삶도 넘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크신 영광을 하나님
않습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내가 당장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나로부터 그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선한 결말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날마다 부르심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라보고 적어져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그 신뢰와 말씀들을 날마다 기억하여 감사하고 나아갈 줄을 하나님 인생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며 하나님 얻으시고 여기시는 나의 주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우리 모든 성분을 당자와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움켜쥐면은 하나님 잘 풀을 수 있을 것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지지 못해 불안했고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는 내 안에 안전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에겐 없지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길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갑옷을 벗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연약하고 곤고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